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6번째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줄여서 우리가 S&P라고 자주 부르는 국제 신용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이 3대 신용평가 회사 중에 하나인 이 S&P가 최근에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AA라고 하면 이 S&P가 자기들이 나눠놓은 전체 등급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데요. 그러니까 3등급인 셈인데 현재 1등급인 국가는 모두 11개 나라고 2등급인 나라는 4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S&P가 보기에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6번째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S&P가 보기에 우리나라 옆에 있는 바로 옆나라 일본과 중국의 신용등급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 같습니까? 낮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찾아보니까 두 나라 모두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러니까 4등급 A 신용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에 관한 한 이렇게 우리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자부심을 더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국가의 신용등급은 꽤 높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신용등급은 점점 낮아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한 국가, 실패하는 국민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 이런 구조는 마땅히 좀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구조를 바꿀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우리나라 정치와 국회가 과연 그 몫을 다 하고 있는가 또 오늘 새삼 묻고 싶어집니다. 예, 가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많은데 국가부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소식이 어찌 보면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 아닌 겁니다. 국가가 개인들에게 신경을 그만큼 덜 썼다는 뜻일 테니까요. 네, 10월 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아도 돈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송금 방식을 간편송금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런 서비스들이 꽤 많아졌지요. 이런 간편송금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요즘 증권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증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변화가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해보겠고요. 신선한 소고기, 돼지고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리고 도심에서 양봉으로 꿀을 직접 생산하는 스타트업 등등 또 농산물과 관련한 다양한 스타트업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9.13 부동산 대책 발표된 지가 이제 거의 보름 넘고
네.
꽤 자리를 잡아가고 사람들도 이제 처음에는 와 헷갈린다 그랬다가 예. 대강 이제는 뭔지는 알겠어요 쪽으로 분위기는 바뀌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질문도 많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정부도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아 이건 안 됩니다로 바꾸는 것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제 그런 사례들은 있을 텐데.
네.
1주택자라도 그동안에는 뭔가 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
교육 목적입니다. 혹은 부모 봉양 목적입니다. 뭐 직장이 옮겼습니다. 등등의 이유일 경우에는 또 하나 집을 더 가져서 2주택자가 되려고 해도 대출을 그냥 해 드리겠습니다였는데
예.
뭔가 좀 바뀌는 게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
방금 그러한 그 예외 사유도
예.
일단 원칙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예.
것이 또 새롭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규제 지역에 집이 있다는 건 이른바 수도권이나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
일부 좀 뜨거운 곳에 예. 집이 한 채 있는 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집이야 있는 거고 또 저는 예를 들면 가까운 곳에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돼서 그 부모님 명의든 혹은 제 명의든 집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네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무지가 저쪽으로 갔는데 어떻게 당장 이 집을 팔아요?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건 예외로 봐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913 대책 내용을 보면 네. 거기에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을 살 경우에는 예.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 다만 뭐 이사나 부모 네. 봉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면서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또 그 안내한 그 내용을 보면 자녀 교육 목적도 이제 추가로 그 예외 사유에 허용하겠다.
네.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는 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그 금융당국이 지난 2일에 금융당국이 이제 그 대책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개정 규정안을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자녀 교육 목적 그리고 근무지 변경의 경우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안 해주겠다.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예외를 허용한 것은
네.
그 913 대책에도 언급이 돼 있지만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을 다른 집에서 봉양해야 하는 경우
네.
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일단은
알겠어요.
허용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 목적 자녀가 뭐 어떤 특정 학교를 가기 위해서 혹은 특정 학원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혹은 제가 뭐 서울 어딘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근무지가 조금 멀어서
알겠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하면 그 경우는 안 되겠다는
대출이 안 된다.
것입니다.
집을 못 사는 건 아니고 본인 현금
네네.
있으시면 다 사시되
현금 있으시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요. 뭐 전세를 끼고도 살 수는 있는 것인데 다만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1주택자가 2주택 될 때 그냥 저 동네 집 사둘래요. 이것도 괜찮았는데
네.
1년 전에는.
예.
913 대책은 그건 안 됩니다.
네.
본인이 직접 이사를 가시는 것 중에는 저희가 예외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라는 거였고 거기에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옮겨졌어요. 혹은 자녀 교육에 필요해요. 이것까지는 봐드린다고 했던 건데
예.
사실은 이사 가는 목적의 대부분이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은 그렇게 하시려면
네.
전세로 가세요. 이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나 예. 월세 내고 그 동네 사세요.
꼭
필요하시면.
집을 뭐 사야만 그러니까 취득해야만
하는
그 집에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때문에.
예. 그럼 유일하게 부모 봉양 때문에
네네.
저희 부모님이 가까운 데 오셔서 해야 되는데 전월세는 싫으시답니다.
예, 전세는 또 왜냐하면 2년 후에 또 옮겨야 될 사연이 있을 수도
그렇기도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것만 봐드리겠습니다.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네.
또 하나 이제 자녀 교육에서도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자녀가 이제 장애가 있어서
네.
특수학교를 보내야 하는 이런 경우는 특수학교가 이제 뭐 모든 지역에 다 골고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규제 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자녀 교육 목적도 예외로 허용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알겠어요.
내가 어떤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뭐 좋은 학원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사회적 가치의 순위라는 게 여기서 보이네요. 그런 경우에도
네.
그럼 그 동네 가서 전월세 사시면서 아이가 학교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예.
여기에서도 역시 설명은 되는 건데
네.
말은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명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고
예.
안 빌려드려요라고 하는 게
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대출까지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네.
뜻이네요.
예.
다른 얘기 좀 한번 들어보죠. 계속 이런 뭐 예외 적용 사유라든가 혹은 이런 규정들이 조금 나오긴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실제로 하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고민들이 있을 테니까 보험이나 펀드 적금을 요즘 만기 전에 해지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
네.
아, 이거는 살림 어려워진다는 직접적인 신호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국내 시중은행에서 뭐 개인과 또 개인 사업자 명의의 정기 예금, 적금을 중도 해지한 건수를 살펴보니까요.
네.
725만 건 금액으로는 52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의 그 수치와 비교하면 뭐 건수로는 한 30% 정도,
예.
금액으로는 20% 증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통상적으로 가계 살림이 좀 어려워지다 보면 팍팍해지다 보면 대출을 받거나 혹은 본인이 가입해 있는 그런 금융 상품들을 해지하면서 이제 좀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또 대출이 막힌 부분들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기존 금융 상품을 해지하는 일이 좀 늘어났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그 영향도 있겠네요. 예. 대출 받으려고 했던 계획이 다 틀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뭐 주택담보대출도 내 생활비 목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경우도 꽤 있었죠.
지금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좀 여러 가지 규제에 좀 묶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지가 좀 다른 곳으로 이제 밀려나게 네.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 보험, 펀드, 적금 이런 순으로 네. 해지가 많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보험에서만 좋아지는 거고 정부가 이러려고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네.
안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보험 깨야 되고 요즘엔 그런 것도 있더군요. P2P 금융이라고 해서
예.
한 10% 좀 넘는 제 눈에 보기에는 고금리인데
네.
담보 여력은 충분하지만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시죠? 저희가 주택담보대출 담보 잡고 해드릴게요.
네.
그럼 또 이제 급하게 생활자금 필요한 분들은 또 거기 가서.
그렇죠.
하게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풍선 효과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 예.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좀 처한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뭐 이게 아주 큰 뭐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예.
보험을 계약 하시면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액 제도라는 것을 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좀 내리면서 보장 범위를 줄이면 그래도 좀 일단 당장 월 부담은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계약자가 이제 보험사에다가 감액 신청을 하시면 보험사는 그 감액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예. 돌려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 달부터 내는 보험료도 당연히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또 이때 받은 해지 환급금을 그 보험료로 전환해서
예.
그 다음 달부터 내는 보험료를 또 줄이는 없애는 그런 또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꼭 해지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예.
뭐 그런 그동안 좀 많았던 그런 뭐 특약이나 어떤 그런 그 보장 범위가 있었다면 그런 것 좀 줄이면서
그렇군요.
좀 알뜰하게 예. 전환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보험을 살리거나
네.
죽이거나
네.
그러니까 1, 5와 0이었는데 이제는 작아져라 이것도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그만 보험으로 만드는.
뭐 이번에 생긴 건 아니고요. 원래 있던 예. 제도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네.
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억 원까지는
예.
해주는 부분은 있어서
네네.
그 부분은 또 활용을 하시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그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됐죠.
되기도 해서
예.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 어떻게 할지 이게 관심이 큰데
네.
총리와 여당에서 정부까지 한국의
네.
한국은행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네.
누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지난 2일에 국회에서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는데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 폭등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저금리를 언급하면서 유동성 과잉이 근본 원인이다.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 김 장관은 한 달 전만 해도 뭐 금리에 대한 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뭐 하느니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한 달 뒤인 최근에는 좀 유동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금리가 금리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역시 좀 앞서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금리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그것이 한은을 좀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네.
총리에 이어서 국토부 장관까지도 이제 금리를 좀 언급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후 사정 보면
네.
이게 뭐 작심하고 한국은행을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고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왜 집값 안 잡히는 것 같습니까? 이러다 보니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나 이제 기자들이 딱 이제 찍어서 보도하니까 이런 거라서
네.
뭐 재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네.
행정부 쪽 그 고위 관리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든 무슨 발언하든 할 때
네.
기준금리 혹은 금리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라도 좀 달아놓으면
예.
그런가. 한국은행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것도
네.
뒤집어 말하면 독립성이 아직 뚜렷하게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거예요.
예.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누가 뭐라도 관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마음대로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금리는 저희들이 정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이런저런 안 그래도 이런저런 압박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그런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오늘 오전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네.
금리 올린다는 내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뭐라고 예. 했습니까?
오늘 이제 경제 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서 경제 동향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시사했는데요.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
그동안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자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자는 입장 쪽의 그 매파 위원들이 주로 이제 언급하던 그런 근거였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로 금융 불균형을 언급해 왔었는데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이제 뭐 금융 시장에서 뭐 예. 어떤 자산과 뭐 부채 어떤 그런 크게 이제 나눠봤을 때 그것이 뭐 좀
돈이 좀 잘못 흐르고 있다.
그렇죠. 균형 잡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으로 돈 많이 흐르고 있는 그 원래는 이러라고 금리 내려놓은 게 아닌데
예,
그
예.
말인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지난 10년간 가계비 증가세로 인해서
예.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왔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한 것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이 한은 출입기자단과 또 이주열 총재가 워크숍을 갔는데 여기서
네.
또 추가적으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좀 구체화하는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됩니다.
나올 것으로 기자단은 기대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또 기사가 되니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택시의 기본요금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네요. 지금이 기본요금이 3,000원인데
예.
또 올리자는 말씀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택시 노사 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열렸는데요.
예.
여기서 논의된 것이 기본요금은 올리고 택시의 서비스는 좀 개선하자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전달을 했고요.
네.
기본요금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에 이제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바 있는데
예.
이것을 내년에는 한 1,000원 정도 더 올리자. 그러면 이제 4,000원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이 요금 인상의 근거는 연료비 등의 원가 보전 또 운전자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심야 할증 시간도 좀 늘리는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 동안 이제 할증이 붙어서 기본요금 플러스 뭐 추가되는 요금도 20% 정도 더 붙지 않습니까?
네.
이 시간 자체를 1시간 앞당겨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총 5시간을 이제 할증 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
뭐 수입은 좀 더 늘어나실 것이고 소비자들은 조금 이제 요금 부담은 좀 늘어나는.
밤늦게 귀가할 경우에는 택시비가 조금 비싸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항상 이 문제 나오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금 올리면 물론
네.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네.
대부분 다 이게 택시기사가 저 생활비 할 거예요라고 하면 뭐 그럼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예.
이게 그런 분들도 있지만 개인 택시도 있지만
예.
대부분 회사 택시는 산업금 내는데 대부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올리면 산업금도 올라갈 거라고요 아마.
네.
회사도 뭐 이제 택시값도 비싸졌고요. 정비하려고 하면 정비공 임금도 올라갔고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모든 기사님들을 다 개인 택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저는 회사 택시 기사가 운전을 더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당장은. 처우 개선이 이게 더 그게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차량 공유 서비스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슷하게 또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뭐 그 논의 자체가 좀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큰 걸림돌은 이제 개인 택시 면허 라이센스가 이게 자산이 돼 버려서
네.
돈 주고 이제 꽤 큰 돈 주고 오고 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개인 택시 라이센스 가격은 또 딱 툭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정부가 다 사줄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또 반발도 있긴 하겠죠.
예.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김영훈 씨가 전셋집 구할 때가 되셨나 봅니다. 확정일자 받는 거 하고 또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도 있다던데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르고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보내오셨는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의 전세 들어왔으니까 집주인한테 그 금액을 나중에 전세금으로 받을 일이 있다고 등기부 등본에 아예 써놓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그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에 낙찰된 금액을 누구 순서부터 나눠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돈 떨어지면 이제 뒤에 순번은 돈 못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칙은 은행이든 세입자든 무조건 집주인한테 먼저 돈 빌려준 쪽의 돈을 먼저 갚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빌려줬는지는 그 집의 등기부 등본에 누가 먼저 적어놨는지 딱 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돈 빌려주면 그날 당장 그 집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세입자도 이사 오는 날 전세금 잔금 딱 주고 나면 그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걸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선착순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은행한테는 협조를 집주인이 잘 해주십니다만 본인이 돈 빌리는 거니까. 전세 세입자한테는 협조를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세입자가 동사무소 요즘엔 주민센터라고 하죠. 이제 거기 가서 전입신고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딱 받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설정 등기한 거나 뭐 거의 마찬가지로 똑같은 안전한 효과가 있으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시고 실제로 거주하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는요. 계약서가 그 계약서 쓴 날짜에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는 계약서요. 존재하는 계약서였어요라는 걸 공인기관에서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사실은 그 계약서 엊그제 만들어 놓고 이게 2년 전에도 존재했던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주장해도 할 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에 이런 계약서가 분명히 세상에 존재했음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게 확정일자고요. 이 확정일자는 길 가다 보면 공증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써있는 간판 써있는 곳에 들어가도 도장을 찍어주는데 다만 동사무소는 훨씬 싸니까 굳이 거기 가서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간편 송금 서비스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데 최근에 이들 업체 중에 일부는 증권사를 아예 통째로 인수하는 식으로 증권업에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간편 송금 업체들은 왜 증권사를 필요로 하는지 또 두 가지가 결합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이 문제를 취재한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하 기자를 연결해서 좀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편 송금 서비스 업체라고 하는데, 간편 송금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보다 더 간편해요? 그러니까 간편 송금이라고 하겠죠?
네, 그렇죠. 일단 우리가 보통 돈을 보내려면 오프라인 은행을 좀 직접 찾아간다거나, 예. 아니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통해서 보낼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보내려면 공인인증서 받아야 되고, 또 요즘 보안 문제 때문에 전화나 문자 같은 걸 통해서 한 번 더 인증을 받아야 되고 좀 번거롭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확 줄여서 좀 더 쉽게 돈을 보내자 이런 차원에서 등장을 한 게 바로 간편 송금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은행 계좌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등록할 때 본인께 맞는지 확인하려고 이런 인증이라는 방법을 좀 도입을 했는데 은행 계좌에 1원만 입금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입금자 명이 이제 입금자 명에다가 숫자 세 자리를 이제 같이 보내줘서
네.
이제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을 한 다음에 그것만 한번 등록을 해두면 그 다음에는 이체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뭐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고 뭐 별도의 다른 과정도 필요 없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 상대방 보내야 되는 사람의 계좌번호도 몰라도
네.
휴대폰 번호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좀 편리합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원리를 들어보니까 진작 은행들이 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서비스인데 은행들이라고 네.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은행들도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네.
굳이 수수료 때문에라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은행은 손님 많습니다 하는 상황으로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먼저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근데 이런 간편 송금 서비스 업체들은 그러면 그렇게 송금 대신 해주는 이른바 송금 심부름 서비스 같은데
네.
그 송금할 때 이리저리 뭐 복잡하시고 그럴 테니까 저희한테 비밀번호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 송금 끝내드립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그런 거겠죠. 송금 심부름 네. 서비스인데 뭘로 돈 벌어요? 이 간편 송금 업체들은?
돈을 사실 이 간편 송금 업체로는 돈을 못 벌고요. 오히려 예. 적자 상태거든요. 이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 펀뱅킹이라는 기술을 좀 활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뭐 기업에서 급여를 보내준다거나 뭐 지방자치단체가 공과금을 내게 한다거나 뭐 이럴 때 가상계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펀뱅킹 방식인데 이걸 응용한 게 간편 송금이거든요. 근데 이때 오히려 기업들이 이 은행에 수수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간편 송금 업체들은 이걸 서비스를 많이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경우에 돈을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송금 심부름도 은행 가서 저 송금 저 손님 대신해서 송금 심부름 왔습니다. 그러면 은행 네. 은행에서 그렇다고 아유 심부름 하시니까 고생하신다고 수수료 안 받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수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토스는 또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는 수수료를 또 안 받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받으려면 수수료도 당연히 고객한테 받고 그래서 은행도
네,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심부름한 대가도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네.
심부름도 공짜로 해주고 수수료도 대신 내주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수익 모델이 이 모델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결국은 얘네가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걸 기반으로 다른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된 뭐 수익 모델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를 4개로 이용자를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광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금융회사들한테 예. 우리가 이렇게 이용자가 많으니까 여기에 니네가 갖고 있는 상품을 우리랑 연계해서 팔아라. 그럼 우리 그거에 대한 수익을 받겠다.
수익 모델은 광고 광고판.
그렇죠. 일종의 광고판인 거죠. 뭐 요즘 토스가 뭐 CMA를 연계한다거나 뭐 부동산이나 펀드를 소액 투자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이걸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은행들도 예전에 저희 은행의 네. 통장에 월급 통장 만드시고 자동이체 몇 개 하시면 수수료 공짜로 해드릴게요 해서 손님들 많이 모아서 수수료에서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자동이체하고 월급 통장 만들고 하면 이제 거기서 신용카드도 쓰시고 할 테니 그렇게 수익 내자라는 전략이었는데 똑같군요 본질은.
그렇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편 송금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이 증권사를 한 군데 또 인수하기도 하고 증권사 네. 인수하면 뭐가 좋아요?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방금 그 문제가 된 게 수수료 문제인 거잖아요. 은행들한테 예. 내야 되는 수수료. 근데 이게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투자증권을 인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바로투자증권 쪽에 카카오 계좌를 개설하면 이걸 통해서 송금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얻을 수 있겠죠.
아, 알겠어요. 지금은 고객 대신 송금을 해주려면
네.
카카오페이든 토스든 혹은 이런 간편 송금 업체가
네.
특정 은행의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 은행에서 고객이 보내라는 곳 쪽으로 계속 보내주는 그런 방식일 텐데.
네.
그러니까 그 은행에다가는 계속 수수료를 매건 많이 하니까 싸게는 해달라고 할 수 있어서 수수료를 계속 냈을 텐데.
네.
증권사 하나를 인수하면 그냥 그 증권사 계좌에다가 돈 다 넣어놓고 송금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알겠어요. 그 증권사는 우리 증권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인수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매번 식당 가서 손님 대접하기 할 때 부담되니 아들 보고 식당 하나 내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군요. 그래서 아들 식당에 가서 손님 대접하는 거 같은 구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다예요? 증권사 인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엿보겠다는 게 더 큽니다. 사실 이게 계좌를 통해서 이제 이용자 확보한다고 해도 사실 뭐 새로운 계좌 터가지고 하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예.
정말로 뭐 이 바로 투자증권 인수해가지고 카카오 계좌를 사람들이 얼마나 만들게 될지가 미지수고 그렇다 보면은 그걸 감안하면 당장 이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럼 얘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통해서 다른 금융 상품을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증권사면 당연히 이용자들 입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그런 서비스겠죠.
네.
이제 여기서 뭐 주식 거래할 때 이용자들한테는 이제 주식거래를 하는 수수료를 좀 낮춰준다거나 하면서 이용자를 확보를 할 거고
예.
이 사람들한테 뭔가 좀 더 다른 상품들을 판매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내보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
네.
지금 말씀하신 회사 이름 중에 그 카카오 그 회사는 예전에 다음이었던 포털 회사였을 텐데
네.
네이버라고 하는 더 큰 포털이 있죠. 거기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하려고도 할 거고 간편 결제 서비스도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페이라고.
네 네이버페이도 사실 카카오처럼 이제 카카오페이나 또 그런 그 토스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미래에셋대우랑 제휴해서 CMA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다만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편 송금, 간편 결제 다 제공을 하지만 이것 외에 뭐 은행과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증권이랑 관련된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국내에서는 하지 않고요.
예.
이거를 대신에 해외에서 이제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서 좀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제 라인 증권을 설립해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라인 파이낸셜이라는 핀테크 자회사를 또 새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라인이 가장 큰 메신저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핀테크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말은 해외에서는 이런저런 서비스를 할 텐데 당분간 국내에서는 저희 생각 없어요라는 뜻 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일단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선택하기
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규제야 그
네.
모든 기업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업계 취재하신다고 하니까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는 여기저기서 많이 충돌하는 경쟁 업체인데
네.
그래도 카카오는 은행도 해보려고 하고 또 이런저런 거 다 지금 이렇게 하려고도 하고 증권사도 인수하고 하는데
네.
네이버는 왜 안 하려고 하나? 이게 궁금해서요. 꼭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서로의 속생각이 왜 다른지 그게 궁금해서요.
사실 그동안 네이버랑 카카오를 비교하는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교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긴 하는데요. 이 두 기업은 사실 규모 면에서 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좀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네이버가 이제 매출만 놓고 봐도 작년에 그 지난해 매출이 한 4조 6,785억 원, 영업이익이 1조가 또 넘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연매출이 1조 원대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 사이즈의 덩치가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뜻 네이버는 하기가 어렵지만 카카오는 이럴 게 없으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수가
오히려 돈을 적게 버는 작은 회사는 이것저것 해볼 수 있고 그 이유는 뭐 이것저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일단 지금 카카오는 그 다음에서 출발하기로 했지만은 카카오라는 벤처 기업이
알겠어요.
오히려 다음을 먹어버린 약간 벤처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 분위기도 좀 다르고.
네, 기업 분위기도 확실히 다르고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까 일단 뛰어들고 판을
네.
키우고 또 추세를 보는 이런 성향이 강하다면 네이버는 이제 정말 대기업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많고 또 굳이 논란이 되는 그런 분야에 뛰어드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되 대신에 좀 뭔가 선택적으로 이 분야 새로운 거 하고 싶긴 한데 국내 사기 어렵다 하면 해외에서 하자 이런 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몸집이 너무 큰 1위 업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
알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